계속해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저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가 가진 자유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내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슈는 단연코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중국과 한국에서만 큰 이슈가 되다가 이제는 유럽 전역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미국까지 바이러스 공포가 모든 사람들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이 바이러스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심하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삶도 어느 정도 크고 작은 부분에서 그로 인한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벌써 당장 사이즈가 큰 교회들은 한국의 대형 교회들처럼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기 시작한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러나 지난달에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할 무렵부터 계속 말씀드렸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 한 가지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또 세상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세상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앞으로 세상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미리 청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디테일하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인 구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전체적인 방향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동요되지 말고 오히려 우리 신앙을 더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국 예수님의 재림이 더 가까워졌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볼 때마다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면서 살고 있는지 우리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갈라디아서 3장 말씀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성령님과 관련해 놀라운 진리를 알려줍니다. 그 여간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이유는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은 모든 신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신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잘 모릅니다. 그 또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일까요? 방금 인용한 14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것은 물질의 복, 성공의 복이 아니라 물론 포함은 되어 있지만 핵심적인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 즉 칭입니다. 한마디로 구원의 은총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하반절에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는 말씀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 성령의 약속 이라는 번역은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약속되어진 성령 또는 약속하신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유익은 죄 용서를 통해 구원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 약속되어진 성령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방금 인용한 이 말씀에 이전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신다고 말씀해 주신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은 제자들을 큰 슬픔에 잠기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는 게 제자들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지 않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제자들의 마음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하는 것이 유익이 되지 자신들을 떠나는 것이 유익이 된다라는 말인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라는 말을 붙이셔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관련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예수님 말씀대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얼마나 엄청난 유익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지금 직접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이 계신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고 이 땅에 계셨다면 예수님 만나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시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리스도인들을 각자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예수님과 똑같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처럼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니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세주로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처를 삼고 거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죄를 씻음 받고 성령님이 심령에 거하는 상태를 우리는 거듭났다, 중생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성령님의 마음속에 거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 영을 새롭게 창조하셔서 우리 영에 새로운 기질, 새로운 능력, 새로운 경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되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인식하듯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우리 삶에 신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얼마나 우리 자아를 죽이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삶에서 맺게 되는 열매에 차등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는 순간 우리 영혼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뜨거운 불이 쇠를 녹이듯이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은 절대로 강압적으로 인간 안에 있는 의지를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스스로 행동하도록 우리 영혼을 설득하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느냐 못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또한 우리 삶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기쁨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를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정한 시기 동안만 잠시 머무시다가 떠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성령이 임하셨을 때는 예언을 하기도 했지만 성령이 떠나시자 악신이 그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이 그리스도인 내면 안에 영원히 거하시기 위해서 거주하십니다. 성령님은 신자들이 죄를 사랑하고 죄가 장성화해서 오랫동안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성령님의 책망을 무시하고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죄를 범하지 않으면 또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 회방하는 죄를 범하지 않으면 계속 그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나 죄가 장성할 때까지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성령님도 그 사람을 떠나가십니다. 성령님이 심령에 내주하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너희 안에 계신 이가 곧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곧 사탄보다 크시기 때문에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본문 말씀은 내면적으로 성령님이 거하시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자유가 어떤 자유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이해관에 깨닫게 됩니다. 첫째로 성령님이 내면에 거하는 사람은 육체에게 휘둘리는 삶을 살지 않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바울은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즉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사람에게는 자유함이 있다 말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거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자유함은 어떤 자유함일까요? 본문 13절 상반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사도 바울의 자유케 되었다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케 되었다라는 가르침을 오해해 사도 바울이 무율법주의를 가르친다라고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가르친 자유는 무율법주의적인 즉 자신의 욕망을 마음대로 채우는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신자들 중에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되는 자유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대로 사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에도 길이 있고 바운더리가, 경계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에게 자유를 준다고 해서 물이라는 한계선을 무시하고 그 물고기를 바깥으로 빼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갈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물고기는 바로 죽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자유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그리고 방종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거기에는 또 다른 법칙이 지배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 이렇게 요한복음 8장 34절 35절에서 경고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자유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자유를 죄를 짓는 기회로 여깁니다. 죄에는 쾌락이 있고 잠깐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그 가운데 거하게 되면 죄의 종이 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 담배 문제로 인해서 신앙생활에 갈등을 경험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술, 담배를 비롯한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냐 하면 육체에게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술에 잔뜩 취해 있을 때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세상적인 즐거움에 빠져 있을 때는 죄 가운데 계속 거하기가 십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에 자유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결코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죽음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로 죄를 짓는 기회로 삼지 않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육체로 죄 짓는 기회를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님의 인도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령님이 내면에 거하는 사람은 율법을 성취하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죄의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놀라운 특권이지만 이 특권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은 바로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자신이 무대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이런 사람이 가족 가운데 있으면 가족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주인공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단역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내가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도 자신을 위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사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교회도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자들 중에 이런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회개함으로 자기 중심성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만 고통을 겪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함께 고통을 겪게 만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아들의 신분으로 삼아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본문 13절 하반절에서 15절까지 이렇게 말해줍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하는 이유는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지 않게 되면 서로 물고 먹게 되고 피차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를 오해하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율법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려 함이 아니라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도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살아갈 때 율법의 성취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사벨이라는 미국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아이를 낳다가 하반신이 마비가 되어 몇 년 동안 고생하다가 죽음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그 전에 들었던 여러 종류의 많은 금액의 보험금을 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여인에게는 막대한 금액의 보험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 여인은 보험금 앞에서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이 막대한 돈을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는 데 쓸까? 아니면 남편과 자녀에게 그 돈을 남기고 떠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고민을 합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TV에서 한국에 6.25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 수많은 고아들이 길가에 버려져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을 본 여인은 오직 사랑의 동기로 자신을 위해 쓰거나 가족을 위해 쓸 수 있는 막대한 금액의 보험금을 한국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고아원을 지었습니다. 얼마 후에 어떤 사람이 그 고아원을 학교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로 만들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아내가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 막대한 돈을 남기지도 않고 한국에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남편 데이빗은 처음에는 아내 이사벨을 원망했습니다. 그 돈을 나와 내 자녀들에게 남겼다면 평생을 자신을 위해 요긴하게 쓰고 자녀들을 키우는데 쓸 수 있었을 텐데 아니 어떻게 이름도 성도 모르는 나라 국민들에게 주었단 말인가 생각하면서 마음에 분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사랑의 동기에서 모든 것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사업체와 재산을 정리해 전재산 6만 불을 한국 부산에 있는 학교를 설립하는 곳에 기부했습니다. 당시 6만 불이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리고 부산 지역에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그 학교는 현재까지 수만 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부산 이사벨 고등학교입니다. 한 부부의 사랑의 동기로 행한 자발적인 사랑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사랑의 동기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하면 그 행위는 바로 율법의 성취라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 본문에서처럼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입은 사람들답게 모든 것을 사랑의 동기로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율법의 성취라는 놀란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모두 다 점점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두려움과 공포가 퍼져나가는 현 시점에서 더욱 사랑의 동기로 사랑의 행위를 풍성하게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